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국가의 위기나 갈등을 이야기할 때 말이죠. 뭔가 좀 극적인 사건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주식 시장이 하루아침에 막 폭락을 한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은행이 갑자기 파산해서 사람들이 막 거리에 나앉는 그런 아주 선명한 분괴의 순간들 말이죠.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라는 세계로 들어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당장 눈앞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건 아닌데, 그 바닥을 지탱하는 거대한 지각판들이 서서히 아주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서서히 일상을 막 뒤틀어버리는 풍경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깊고 느리지만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조용한 단층선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과 같달까요? 이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 파괴력을 과소평가하기가 정말 쉽거든요.
와, 조용한 단층선. 그 표현이 딱이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지각 변동을 명확하게 그려낸 일종의 지도 같은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자료죠.
2026년 8월 3일에 막 발간된 최신 보고서고요. 제목이 미국 양극화와 불평등의 구조입니다.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와 코리아 베스트가 공동 작성한 자료인데요.
네, 이 보고서가 정말 많은 걸 시사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막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공화당이 어쨌다, 민주당이 어쨌다 하는 식의 좌우 정치적 싸움에만 시선을 뺏기기 쉽거든요.
사실 미디어가 가장 많이 비추는 게 그거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좋아요. 하나씩 풀어보죠.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이 거대한 분열을 단순히 좌우의 싸움이 아니라 소득, 자산, 비용, 인종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하의 구조적 문제로 해독해 보는 겁니다.
네,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는지 오늘 저희가 쫙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금 세상의 밑바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단숨에 꿰뚫어 볼수 있는 아주 짜릿한 아하의 순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특별한 이유는요. 왜 누군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가 쑥쑥 쌓이고, 누군가는 아무리 뼈가지게 뛰어도 제자리인지, 그 뼈대를 정말 낱낱이 해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겉보기엔 그냥 막 흩어져 있는 경제 지표들이나 갈등들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기계 장치처럼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뜯어보자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부터 아주 묵직한 통계가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2024년 미국 가구 중위소득. 이게 83,730달러인데.
네, 83,730달러요.
네, 근데 이게 2023년이랑 비교해서 그냥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뒷걸음질 친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랐으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소득보다 그 자산의 쏠림 현상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네, 자산 초집중 현상이죠. 숫자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와, 제가 보고 진짜 놀랬는데 1989년에 상위 1%의 순자산 점유율이 23.3%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6년 1분기에는 이게 무려 31.6%로 치솟았어요.
거의 3분의 1, 1%에다 다 쥐고 있는 거죠.
맞아요. 반면에 하위 50%가 가진 자산은 단 2.5%에 불과하더라고요.
네, 50%의 사람들이 파이의 2.5%만 나눠 먹고 있는 셈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딱든 생각이 그거예요. 노동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땀 흘려받는 월급이 한 계단 한 계단 직접 내 다리로 걸어 올라가야 하는 계단이라면
네, 계단이죠.
자본소득은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24시간 내내 복리로 쭉쭉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같다는 거예요.
와,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에스컬레이터.
예.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평소에 이런 엄청난 자산 불평등보다는 막 옆자리 직장 동료가 나보다 연봉 100만 원더 받는다. 이런 소득 격차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막 분노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의 어떤 맹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불평등을 제대로 보려면 네 가지 렌즈를 번갈아 끼워야 한다고 지적하거든요.
아, 네 가지 렌즈요?
네, 첫째는 대다수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중위 소득이고요. 둘째는 방금 말씀하신 상위 1%가 얼마나 가져가냐 하는 상위 집중도입니다.
네네.
그리고 셋째가 전체적인 불평등의 면적을 재는 지니 계수. 마지막 넷째가 세대 간 이동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렌즈 4개 중에서 보통 첫 번째 렌즈만 끼고 세상을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일생에서 지니 계수 같은 통계를 체감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절대 모르죠. 진이계수가 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신 매달 내 통장에 딱 찍히는 월급. 그러니까 첫 번째 렌즈인 소득에만 우리의 시야가 좁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 에스컬레이터가 없다는 사실보다는 옆 사람이 나보다 계단 하나 더 높이 있다는 거에만 화를 내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진짜 폭발적인 격차는 두 번째 렌즈, 그러니까 저 꼭대기 상위층의 자산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와, 에스컬레이터의 속도가 우리 시야 밖에서 벌써 기하급수적으로 막 빨라지고 있다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에스컬레이터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숫자를 떠나서요?
한마디로 자산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위라고들이 들고 있는 자산 명세서를 보면요. 주식, 부동산, 사모판도 지분, 이런 것들이거든요.
돈이 돈을 버는 것들이네요.
네. 이런 자산들은 인플레이션이 오든 시장이 우상향하든 그 팽창하는 몫을 고스란히 자기들이 다 흡수합니다.
복리의 마법을 그대로 누리는군요.
반면에 하위 50%의 자산을 뜯어보면 어떨까요? 자동차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막 깎이는 소비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아, 자동차는 사는 순간 중고차 돼서 가격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거기에 학자금 대출이나 의료 부채 같은 빚이 엄청나게 짓누르고 있죠.
아, 플러스 자산이 아니라 마이너스 자산이네요.
비유를 하자면 상위층은 외부 충격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거대한 에어백을 달고 최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있는 거고요. 하위층은 에어백은커녕 브레이크마저 고장난 낡은 자전거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셈입니다.
와, 브레이크 고장난 자전거 진짜 숨이 턱 막힙니다. 충격 흡수 능력이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은 제자리인데 자산 가치만 복리로 저 멀리 도망가 버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박탈감은 단순한 통계 숫자를 훨씬 뛰어넘을 수밖에 없죠.
진짜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자산 격차의 민낯을 확인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꼬리를 뭅니다. 대체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렇게 설계된 걸까요?
네, 역사적인 맥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죠.
보고서를 보면 미국 경제사를 몇 가지 국면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9년까지는 중산층이 아주 튼튼하게 유지됐던 압축의 시기였다고 하고요.
맞아요. 그 당시에 노동권도 강했고 분배도 비교적 잘 됐죠.
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그리고 금융화 시대를 거쳐서 지금의 거대한 플랫폼이나 AI 시대까지 이어진다는 건데, 여기서 제가 약간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반론인가요?
아니, 1980년대 이후에 막 컴퓨터 생기고 인터넷 생기고 기술이 진짜 눈부시게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쫙 열리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됐고요.
네, 세계화의 물결이 일었죠.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업들이 등장해서 전체 경제의 파이를 엄청나게 키웠고, 그 과정에서 스케일의 경제가 작동하니까 자연스럽게 억만장자도 탄생하고 격차가 벌어진 거 아닌가요?
자연스러운 시장의 결과다.
네, 이걸 굳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규칙의 결과라고 탓할 수 있는 건가요? 기술 발전 탓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발전이나 세계화라는 우리가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자연 현상처럼 받아들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라는 학자의 통찰을 빌리자면 이 보고서도 그 점을 짚고 있는데요. 파이가 커진 것과 그 파이를 도대체 어떻게 나누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파이를 키우는 거랑 나누는 룰은 다르다.
네. 진공상태의 완박한 시장이 알아서 부를 공평하게 분배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 조세, 노동제도 같은 인위적인 규칙들이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커진 파이를 누가 다 가져갈지 정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국회에서 쓴 법안이랑 정책이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규칙들이 부의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대체 어떤 규칙들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작동을 한 겁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노동자의 교섭력, 즉 노조의 힘을 빼버린 겁니다.
노조요?
네. 통계를 보면 1983년에 미국의 노조 조직률이 20.1%였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는 이게 10.0%로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헉, 반토막이요?
네. 민간 부분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5.9%밖에 안 돼요. 사실상 붕괴된 수준이죠.
와, 5.9%면 그냥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네요.
게다가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9년 이후로 시간당 $7.25에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잠깐만요. 2009년 이후로 한 번도 안 올랐다고요? 지금 물가가 얼마인데 $7.25요?
네. 10년이 훌쩍 넘도록 그대로입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기업 이익은 진짜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는데 정작 노동자가 그 이익을 좀 나누자고 요구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 자체를 법과 제도로 치워버린 겁니다.
와, 테이블을 엎은 것도 아니고 아예 치워버렸다. 진짜 무섭네요.
세계화의 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룰이 바뀐 거죠. 자본의 이동은 너무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렇죠. 공장 마음대로 옮기고.
그러니까 기업은 노동가들한테 이렇게 협박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들 임금 안 깎으면 우리 공장 멕시코나 아시아항으로 다 옮겨버릴 거야 하고요.
아, 꼼짝 말하네요.
반면에 지역 공동체나 가족에 묶여있는 평범한 노동자들은 기업처럼 하루아침에 국경을 넘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임금 삭감이나 해고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겁니다.
와, 룰이 부를 결정한다. 이거 진짜 뼈 때리는 말이네요. 단순한 경제현상이 아니라 정치적 힘의 불균형이 만든 결과였어요.
네, 권력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저 윗분들이 제도로 만든 거시적인 불평등의 규칙들이 당장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는 도대체 어떤 청구소로 날아오고 있는지 줌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미시적인 관점으로 가보죠.
여러분, 요즘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매달 월세 낼 때 진짜 숨막히는 압박감 느끼시죠? 이게 여러분 기분 탓이 절대 아닙니다. 보고서 보면 필수 비용 폭등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필수재 가격 상승이 정말 무서운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임차 가구, 그러니까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의 거의 절반인 49.7%가 자기 소득의 30%를 초과해서 주거비로 쓰고 있대요.
월급의 3분의 1 이상이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방값으로 증발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의료비는 더 미쳤습니다. 2024년에 국민 의료비가 5.3조 달러인데 이게 미국 전체 GDP의 무려 18.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파도 병원 가기가 겁나는 구조입니다.
제 통장의 월급은 아까 중위소득 제자리 걸음인 거 보셨죠? 소득은 제자리인데 우리가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집값, 병원비 같은 필수 비용만 폭주하고 있어요.
네, 중산층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고 하면 진짜 다 같이 힘들다, 모두에게 똑같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미디어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이 보고서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층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지점이 바로 이 보고서가 포착한 아주 예리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흔히 모두에게 부과되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들 부르잖아요.
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건 완전 반쪽다리 진실에 불과해요. 저소득층의 가계부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분들은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식료품비나 임대료 같은 필수 소비에 닿습니다.
그렇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당장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미래를 위한 저축은 아예 불가능해지는 직격탄을 맞게 되죠.
완전 타격률 100%네요.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자산가들의 위치에서 물가 상승을 한번 바라보시죠. 특히 과거 저금리 시절에 30년 장기 고정금리로 모기지 대출을 꽉 받아서 비싼 부동산을 사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 고정금리요? 금리가 안 변하는 대출?
네. 인플레이션이 오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잖아요.
아, 돈 가치가 떨어지면 빚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네요. 내가 옛날에 빌린 10억의 체감무게가 물가가 막 오르면서 5억, 3억 느낌으로 엄청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겁니다. 물가가 올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고정되어 있는 부채의 실질적인 가치도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와, 대박. 가만히 앉아서 빚이 줄어드는 거네요.
빚은 가벼워지는데 정작 그 빚으로 사둔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타고 또 덩달아 치솟잖아요.
아, 양쪽으로 돈을 버네요, 진짜.
네, 이건 시장 상환이라는 걸 빙자한 아주 합법적이고 거대한 부의 이전입니다. 나중에 중앙은행이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아무리 팍팍 올려도 이미 고정금리로 옛날에 대출을 묶어둔 자산가들은 소파에 누워서 느긋하게 즐기는 거죠.
정작 그 높아진 이자의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는 건 지금 막 첫 집을 사보려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당장 대출 연장이 절실한 영세 자영업자들 뿐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는 건 단순히 내 월급 통장의 숫자가 줄어들어서가 아닙니다.
네.
월급 숫자는 그대로인데 주거, 의료, 교육처럼 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내야 하는 입장료가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붕괴하는 겁니다.
와, 입장료라는 말이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등 이야기할 때 백화점 가서 명품백을 누가 얼마나 사냐, 해외여행을 1년에 몇 번 가냐, 이런 선택적인 소비를 볼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건 본질이 아닙니다.
주거랑 의료처럼 내가 이 계층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로 재생산하는 데 드는 필수 비용의 구조를 봐야만 진짜 쌩얼이 보인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숨막히는 필수 비용의 압박이 미국 사회의 특정 계층에게 어떻게 더 잔인하게 작용하는지 그 구체적인 단층선들을 좀 들여다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불평등이 뮤구를 더 찌르느냐의 문제죠.
인종, 세대, 지역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더라고요. 먼저 인종부터 보면 2024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아시아계가 약 12만 7천 달러, 백인이 9만 2,500 달러, 흑인이 5만 6,020 달러 수준입니다.
네, 소득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죠. 혹스 소득 차이도 문제인데 보고서를 보니까 소득보다 자산 격차가 훨씬 더 비극적이라고 콕 집어 지적하더라고요. 백인 가족의 순 자산이 흑인 가족의 약 6배에 달한대요. 6배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지역도 그래요. 고소득 직장들이 쫙 몰려있지만 주거비가 진짜 미쳐 날뛰는 양안의 해안 대도시들이 있고 반면에 물가는 싼데 좋은 일자리나 인프라 자체가 아예 증발해버린 내륙 산업도시로 완전히 미국이 찢어져 있잖아요.
네, 완전히 두 개의 미국이죠.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흑인은 무조건 다 가난하다, 혹은 뭐 밀레니얼 세대는 집도 없고 다 힘들이다, 이렇게 퉁치기에는 같은 인종, 같은 세대 안에서도 편차가 너무 크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네요. 방금 질문하신 게 바로 미디어가 흔히 만들어내는 세대 갈등 프레임의 함정이거든요.
함정인가요?
네. 보통 기성세대가 꿀을 다 빨아서 청년세대의 부를 빼앗았다, 이런 식의 서사가 엄청 유행하잖아요.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베이비붐 세대가 다 가져갔다 어쩐다.
그런데 실상을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연령이나 세대 그 자체가 핵심 원인이 아닙니다. 격차의 진짜 원동력은 바로 부모의 이전 능력, 즉 상속입니다.
아, 상속이요. 부모 찬스.
네. 지금 이 고금리에 집값이 이렇게 미쳐 날뛰는데도 현금 뭉치를 들고 집을 척척 사들이는 2030 세대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맞아요. 인스타 보면 다 외제차 타고 다니고 집도 사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배경을 보면 10중 8구 부모의 든든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과거 경제 호황기에 어느 시점에 자산을 축적해 뒀느냐가 자녀 세대의 출발선을 아예 완벽하게 갈라놓고 있는 거죠.
와, 부모가 집을 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세대 간 갈등처럼 둔갑해버린 거네요. 그럼 아까 인종 간의 자산 격차, 그 백인과 흑인의 자산이 6배나 차이 난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건가요?
네, 이건 단순히 현재 월급을 흑인이 덜 받아서 6배가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는 역사적 메커니즘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역사요? 어떤 역사가 있죠?
혹시 레드라이닝, 우리말로는 적색 주분화라는 정책 들어보셨나요?
레드라이닝이요? 빨간 선을 긋는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1930년대부터 미국 정부와 은행들이 실제 지도 위에다가 붉은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흑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거절해버렸습니다. 노골적인 국가적 차별 정책이었죠.
헐, 아예 대출 안 해줬다고요?
네. 비유하자면 모노폴리 보드게임 다들 아시죠?
네, 땅 따먹는 게임.
그 게임을 하는데 특정 플레이어한테만 처음 50바퀴를 도는 동안 땅을 절대 살 수 없도록 법으로 꽉 막아둔 냄입니다.
와, 50바퀴를 그냥 뺑뺑이만 돌게 했다고? 그럼 자산을 어떻게 불려요?
못 불리죠. 그 결과 흑인들은 미국 중산층 자산의 핵심인 주택이라는 걸 축적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겁니다. 부모가 집이 없으니 자녀에게 물려줄 부도 없고 나중에 대학 학자금 대출받을 때 담보로 쓸 자산도 없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와,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그 지도 위에 그어졌던 그 망할 붉은 선 하나가 2026년 지금 청년들의 통장 잔고까지 결정하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미국의 기회가 국가 평균으로 누구에게나 골고루 뿌려지는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동네, 즉 네이버후드 단위로 배분된다는 거죠.
아, 동네 단위로요?
네, 이걸 기회지도, 오퍼튜니티 아틀레스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은 학교 재정을 그 지역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로 충당하는 구조거든요.
아, 동네 집값이 비싸면 세금이 많이 거치겠네요.
그렇죠. 부자들이 모여 사는 우편번호를 가진 동네는 세금이 빵빵하게 거치니까 학교 선생님도 좋고 인프라가 뛰어나죠. 반면에 빈민가는 재정이 없어서 학교 지붕이 무너져 내립니다.
와, 시작부터 게임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도대체 어느 우편번호를 가진 동네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벌어들일 소득, 범죄에 노출될 확률, 심지어 수명까지 수학 공식처럼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주지가 곧 운명이 되는 아주 잔혹한 구조인 거죠.
듣기만 해도 진짜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건 내 개인의 누력이나 능력만으로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너무 거대한 구조적 장벽이 쳐져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절망적인 현실이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가장 미스테리하고 흥미로운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미스테리죠?
만약 여러분이, 당신이 이 모든 경제적 장벽과 불평등을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면서 고통받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당연히 정치인들 찾아가서 당장 경제구조 뜯어고치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 맞죠.
그렇죠. 아까 말한 그 붕괴된 노조권리 되살려내라. 얼어붙은 최저임금 팍팍 올려라. 이 숨막히는 주거비 부담 좀 낮출 정책 가져와라. 이렇게 분노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지갑을 채워줄 정책을 요구해야죠.
그런데 현실의 미국 정치를 보면 사람들이 경제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낙태, 이민자 문제, 국경 수비, 성소수자 이슈 같은 기가 막힌 문화 전쟁과 서로에 대한 극한의 상호 혐오로 폭발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진짜 문제인 경제적 고통이 엉뚱하게 문화 전쟁으로 둔갑해버리는 걸까요?
아... 그게 바로 불평등이 정치를 마비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메커니즘인 엘리트 포획 현상 때문입니다.
엘리트 포획이요? 그게 뭡니까?
먼저 인간의 심리 구조를 보죠. 경제적 충격이 나한테 가해진다고 해서 평범한 유권자들이 곧바로 완벽하고 정교한 경제학적 진단을 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긴 당장 해고당했는데 무슨 거시경제 분석을 하겠어요?
그렇죠. 공장이 문을 닫고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은 일단 누군가를 탓해야만 살 수 있거든요. 화를 낼 대상이 필요하죠. 바로 이때 정당과 미디어가 당신이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저놈들 때문이야 라고 아주 자극적인 원인 서사를 제공합니다.
아, 고통의 원인을 콕 집어주는 스토리텔링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막 주입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그 서사가 양극단에서 좌우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납니까? 아, 물론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어느 한쪽 편이 맞다고 편을 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고서가 분석한 양 진영의 논리를 아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철저히 분석적으로 접근해보죠. 완전히 똑같이 탈산업화와 임금정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똑같이 잘린 듯 노동자가 있다고 치면요?
네. 먼저 우파 포퓰리즘, 소위 메가 운동 쪽은 이 고통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글로벌리스트, 내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불법 이민자들, 그리고 팬데믹 굴리면서 우리를 무시하는 워싱턴 관료들 때문이라고 지목합니다.
아, 원인을 외부의 적이나 엘리트 관료로 보는 거군요.
그래서 국경의 장벽을 아주 높게 치고 중국이나 외국의 관세를 엄청나게 때려서 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내자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럼 반대쪽 진보 진영은 서사가 어떻게 다른가요?
진보주의나 민주사회주의 진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당신이 고통받는 진짜 원인은 세금 한 푼 안 내는 억만장자 계급, 끌어먹는 이웃만 추구하는 거대 아마존 같은 기업 권력, 그리고 이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구조적 차별 시스템 그 자체라고 봅니다.
여기는 원인을 시스템과 자본가로 지목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부유세를 팍팍 걷고 공공부문과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며 억눌려 있던 노조를 다시 되살리자고 주장하는 거죠.
와, 진짜 흥미롭네요. 시작점은 내 월급이 줄어들고 살기 힘들다는 똑같은 경제적 붕괴인데 그 위에 입혀진 타겟과 언어는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네, 진단과 처방이 아예 갈리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아니 전문가님,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겨요. 두 진영 다 어쨌든 경제적 해법을 내놓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선거판만 되면 이런 실질적인 경제 해법들은 싹 다 뒷전으로 밀리고 맨날 낙태가 어쩌고 성소수자가 어쩌고 하는 문화전쟁이 모든 걸 집어삼키는 건가요?
아주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각 정당이 안고 있는 내부 모순 때문입니다.
내부 모순요?
네, 민주당을 먼저 볼까요? 민주당 안에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가난한 소수인종도 아주 많지만 동시에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나 월스트리트의 고소득 엘리트들도 핵심 지지층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아, 가난한 사람과 초부유층이 한 텐트 안에 같이 있네요.
그렇죠. 공화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스티벨트의 백인 블루칼러 노동자들과 거대 석유 기업의 억만장자들이 뒤섞여서 당을 이루게 있죠.
거기도 계급이 완전 짬뽕이네요.
이렇게 계급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당이든 진짜 기득권의 지갑을 건드리는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밀어붙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기 당의 가장 큰 돈줄인 후원자들을 칠 수는 없으니까요.
아, 진짜 문재인 경제구조를 건드리면 우리 당의 스폰서랑 엘리트들이 다치니까 아예 못 본 쪽 덮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양 당 엘리트들 모두 내부의 계급적 분열을 막고 지지층을 가장 쉽고 싸게 결집시킬 수 있는 자극적인 도덕적, 문화적 쟁점들로 선거의 전선을 끝없이 이동시키는 겁니다.
아하, 방금 말씀하신 엘리트 포획이 바로 이거였네요. 진짜 해결해야 할 의제는 엘리트들이 낙하채서 숨겨버리고 대중들끼리 딴 걸로 싸우게 만든다.
네, 게다가 미국 정치 특유의 천문학적인 선거자금, 로비, 그리고 정부와 기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회전문 인사들이 정책의 선택지 자체를 극도로 좁혀버렸거든요.
메뉴판을 자기들 맘대로 짜는 거네요.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가서 도장을 찍지만 사실 투표용지에 이름만 다를 뿐 대중의 경제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줄 정책은 애초에 메뉴판에 올라오지도 않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유권자 입장에선 진짜 짙은 무력감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내가 누굴 찍든 내 지갑 사정은 안 바뀌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게 가장 끔찍한 비극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앵거스 디턴 교수가 명명한 절망사망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십시오.
절망사망요? 절망에서 죽는다는 건가요?
네, Days of Despair. 실제로 대학 졸업장이 없는 저학력 노동계층에서 알코올 중독, 마약, 펜타닐, 과다복용,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통계 수명이 줄어들 정도니까요.
절망이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고 있다니 불평등이 그냥 아우 배 아파 지갑 얇아 이런 투정이 아니라는 게 진짜 뼛속 깊이 다가오네요. 생존의 문제였어요.
내 삶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그 극도의 통제감 상실, 그 절망감은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위기로 이어집니다.
네, 시스템을 안 믿게 되겠죠.
시스템이 나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되면요. 정치적 상대방과 타협하는 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지혜가 아니라 나에 대한 더러운 배신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타협이 사라진 정치는 결국 마비되고 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이 폭주하게 되는 겁니다.
타협은 배신이다. 와, 진짜 무서운 문장이네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깊고 어두운 미국 불평등의 바닥, 그 거대한 지갑판이 맞부딪히는 단층선까지 한번 숨참고 내려와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핵심을 짚어봐야죠.
미국은 지금 경제적 양극화가 거주지와 일상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그 분리된 삶이 서로에 대한 당파적이고 문화적인 혐오로 막 동원이 되고요. 결국 엘리트 기득권이 원하는 대로 정책이 마비되면서 세대 간의 빈곤이 계속 대물림되는, 와, 그야말로 끔찍하게 견고한 자기강화 회로에 갇혀버렸습니다.
벗어나기 힘든 쳇바퀴죠.
OECD 주요국 중에서 가처분 소득 진위 계수가 최상위권인 나라가 미국인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 보고서에 뭐 단 한 줄이라도 있긴 합니까? 희망이 좀 있나요?
안타깝게도 단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할 마법의 은총알 같은 건 없다고 보고서도 단언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쉬운 길은 없군요.
이 거대한 악순환의 회로를 멈추려면 여러 톱니바퀴를 멈출 패키지 처방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유세나 자본이득세 같은 공격적인 조세개혁, 중산층의 숨을 조이는 주거비와 의료비의 강력한 통제, 그리고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막는 반독점 규제.
네, 경제적 처방들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정치 제도 자체의 룰을 바꾸는 개혁까지.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치밀하게 이루어져야만 겨우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굵은 매듭을 칼로 단숨에 벨 수는 없고 여러 줄을 아주 치밀하고 동시에 땀 흘려 풀어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고통스럽고 진안한 과정이 필요하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다 건너 미국의 이 복잡한 구조적 문제까지 이렇게 시간 들여 깊숙이 들여다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니까요.
맞아요.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 그러니까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기가 경제사에 기록될 아주 거대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변곡점이죠.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가는 AI 기술, 도무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고금리의 고착화,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국가 재정의 압박이 이 모든 게 동시에 맞물리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탐구를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다가올 AI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그 생산성의 이익이 또다시 사회 전체에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확인한 저 잔혹한 승자독식의 회로가 앞으로 더욱 단단하게 콘크리트처럼 굳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신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그 일터,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그 동네의 규칙은 과연 누구의 입맛에 맞게 새로 쓰이게 될까요? 지금 바닥의 지각판이 서서히 하지만 맹렬하게 흔들리고 있는 이 순간, 당장 나의 자산과 커리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당신의 그 얇은 방파제는 과연 밀려오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을까요?
굉장히 묵직하고 서늘한 질문이네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용한 단층선의 움직임이 언젠가 우리 일상을 한 방에 무너뜨릴 거대한 지진으로 닥쳐오기 전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밑바닥 구조를 아주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네, 불평등의 뼈대를 징그럽도록 자세히 해부해 본 건 단순히 세상을 비관하거나 아, 끝났다 하고 절망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살 길을 찾아야죠.
다가올 거대한 파도에 대비하고 내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새로운 규칙을 요구해야 하는지 그 정확한 지도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기 위해서죠.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 메커니즘들이 여러분 스스로 세상을 읽어내는 단단한 나침반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매일 보는 뻔한 뉴스를 전혀 다르게 꿰뚫어보게 만드는 작은 아하의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심층탐구에서도 당신의 지적 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소해줄 흥미롭고 놀라운 자료를 꼼꼼히 파헤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